예, 지난 시간에 정확히 이어서 하겠습니다. 프린터를 봐주시고요. 항상 공부하다 보면은 지난 시간에 뭐 했나 한번 공부하시잖아요. 리뷰하시잖아요. 네,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보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했는데 자세히 하자면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부였는데 짧은 시간에 잘 해주셨고 암기할 내용도 있고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하실 때마다 항상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은 그때그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난번에 같이 하고 나니까 저도 참 그 마음에 남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대언이 없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역사도 주관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우리 네 가지 제국을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처음에 우리 바빌론부터 했었죠. 바빌론, 그 다음에 예, 메디 페르시아, 그 그리스, 또 로마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 오셨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 말씀드릴 때 우리 영토 확장이 궁극적으로 됐던 시대는 언제라고 그랬죠? 가장 많이 영토가 늘어났던 페르시아 때. 근데 그 페르시아를 점령함으로써 그리스 시대에는 그 많은 영토에서 그리스 제국이 같이 이제 그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알렉산더가 주장했던 그 헬레니즘을 이루어내는데 그 큰 영토 확장에 있어서 기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아시아에 이르는 지역까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한 번 더 보니까 이게 아시아 근동까지 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파급이 컸냐면 인도 지역의 그 미술이나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리스 헬레니즘이 인도에까지 당도하기 전에는 이 인도는 불상이 있잖아요. 그 불교가 있는데 불상이 없었대요. 예, 미술 작품에서 그 자신의 부처나 이런 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리스 헬레니즘의 이런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조각이 있고 미술이 있고 형상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뤄냈던 게 그 간다라 지역에까지 미쳐진 그것들을 융합이 된 하나가 간다라 미술인데 불교 이제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때 초창기 불교 형상을 보면은 전혀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도 오똑하고 눈에 이게 둔덕도 이게 오똑하고 눈도 패인 아주 서구적인 그런 불상들이 또 발견이 되는데 다 그런 영향이라고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중국, 이 아시아 이쪽 저희 지역까지도 삼국 시대까지 이르는 것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그것까지 공부는 안 해봤고요. 그래서 헬레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헬레니즘의 그런 문화를 등에 업고 로마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때가 바로 언어도 그리스어를 쓰는 시대였고요. 예, 통치는 로마였지만 예,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 네 시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은 그리스 시대에 일어났었던 이스라엘의 그 반란 운동이 있었습니다. 반란 운동이 마카비 운동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마카비 운동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생기고 막 이렇게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는데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인 이스라엘로 다시 일어나자 라고 해서 세운 왕조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것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뒤늦게 나중에 또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참 좋았지만 내적인 갈등과 부패와 연약한 정치 체제로 인해서 사실은 무너집니다. 다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로마 제국이 됐을 때 이 하스모니안 왕조도 버텨내지를 못했어요. 다시 그 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제국 안에 계속 있었긴 한데 그 체제의 견고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분파가 생겨났다고 했었죠.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열심당원, 에세네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중심은 저희가 공부했듯이 율법입니다. 예, 구약의 중심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중심은 저희가 처음에 공부했듯이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신약의 내용은 제가 오늘도 굉장히 간추렸어요, 내용을.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하는 식으로 갈 건데요. 자, 구약의 중심이 율법이다 라고 하면은 신약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뭐 신약의 중심은 이거다라고 정의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근데 한 인물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중심은 무엇일까? 조금 어려울 수 있으시죠? 자, 구약을 저희가 한번 간추릴 때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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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을 때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30장 19절. 예,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도 연관이 됐지만, 시작.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자, 계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얻는 건 생명이에요. 왜 생명을 율법에서도 언급을 해야 하냐면요, 사람과 하나님은 분리됐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결국에 주님과 공유할 것이 있다면 생명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었던 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재차 말했던 부분에 또 그런 축약을 한번 저희가 본 건데, 자, 그렇다면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이게 천국 복음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또 간추려 주셨나? 그것을 저희가 한 구절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책으로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흔히 아는 산상설교. 예, 이 부분이거든요. 이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신구약으로 다시 나가볼게요. 다시 조금 이제 위로 올라와서. 그럼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 중심은 무엇일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했는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중심은 무엇일까? 예, 생명도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이건 저는 답을 불러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
예, 은혜도 맞습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은혜를 못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구약의 그런 은혜거든요. 그리고 또 사랑도 맞고요. 자, 제가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전체가 다 맞습니다. 맞고,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 굉장히 범위가 큰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실 창세기는 1장에서 2장, 이 지나면서 바로 분리의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과 사람 분리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이 신구약 통틀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성경의 개념인 통치와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못 받으세요. 왜냐면 하나님 모르거든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는 자연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타락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기 힘드십니다. 어떻게 이들을 가지고 통치를 할 것인가? 예. 그래도 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이루어지기에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 그래서 결국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구약을 지나고 400년 중간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역시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 요 과도기적인 부분, 우리 사복음서를 또 오늘 조금 보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래 교리적으로 진짜 신약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예, AD와 BC가 있긴 한데 그렇게도 크게 뭐 신구약이다 할 수도 있고요. 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이다. 환생후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리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죽으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가 신약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믿고 이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약에 너무 많은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뭐 죽으심도 있고 그분의 공생에 대한 부분 많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마지막 클리프행어라고 했던 마지막 읽었던 부분 한 번만 읽고 오늘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오늘은 그 페이퍼에도 있듯이 두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요한과 엘리야. 예, 요한과 엘리야를 한번 볼 텐데요. 예, 예.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 5, 6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법도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준비된 것은 저주인데요. 저주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저주에서 면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면서 한 인물을 언급했습니다. 엘리야. 분명히 엘리야가 올 것이다. 예.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읽었던 4절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이제 말라키서인데요. 4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말라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것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예, 이것에 떠난 백성, 하나님의 본래의 그런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 계명, 율법, 이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엘리야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엘리야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려고 하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실 엘리야가 왔나요? 신약시대에 엘리야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 그러면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어떻게 온다는 것인가? 뭐 가면을 쓰고 온다는 것인가? 이름이 엘리야인가? 사실 그 당시에 엘리야도 있었고요. 그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이름이 있었어요. 네,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동명이인도 많고 그런데, 아, 그런 동명이인의 엘리야인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오는 게 엘리야였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한번 볼게요. 신약을 시작하는 한 인물, 침례자 요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사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침례자 요한의 자초지종을 가장 잘 설명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먼저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6절.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자, 두 인물이 나왔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고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자, 아비야 계열은 무엇인가? 우리 하스모니아 왕조 때 보면은 제사장이 왕 역할을 하면서 이제 왕조를 이루었는데 그때 제사장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의 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 제사장 이렇게 하는데 그 계열 중에 하나가 아비야 계열이다. 그 중에 자손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근데 이때 엘리사벳과 결혼을 했던, 정혼했던 이 사이에서 이제 나중에는 침례자 요한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1장을 저희가 몇 절 몇 절을 짚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구약 중간 시대쯤 되는데 이때 순번에 따라서 희생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 당시에 이제 주의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좀 들었는데요. 가끔 이런 일이 있죠. 나이가 들었는데 애를 낳는 경우도 있고, 이삭도 그랬지만 엄마가 이름까지 지명을 해줬습니다. 자,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자, 이 부분이 누가복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자, 어디서 보신 말씀이시죠? 그 말라키 4장 5절 말씀이 그대로 주의 천사 가브리엘에게 통해서 다시 사가랴에게 다시 그 리마인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한번 밑줄 치고 보실 것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인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엘리야의 영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다는데 이게 빠졌네요.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 예. 심령. 이용재님 혹시 심령을 정의해 줄수 있으세요? 심령. 참 애매하죠. 심령.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 자, 정확히 저희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불신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또 아이가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정해주면서. 자,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이 얘기는 제가 글로 봐서 잘 감정 전달이 안 되시죠? 기가 막히다 이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자, 나는 노인이고,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하니. 예, 아브라함을 보는 듯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18절 받고 26절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26절. 네,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킵한 부분이 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자식이 태어날 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렇게 표적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그래. 너 오늘부터 벙어리가 될 거야. 네 뜻과 상관없이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인데 나중에 이 뜻이 이루어지면 그때 말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여섯째 달이 지난 뒤에 가브리엘이 어디로 갔냐면은 이 나사렛으로 가서 요셉과 마리에게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요셉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마리에게 여자 쪽에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31절 보라 내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자, 지금까지 가브리엘이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우리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요셉의 가정에게 나타나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한 명은 요한이고 한 명은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3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냐면은요.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오늘 아까 말씀드릴 때 성경의 대주제인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장차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게 될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일들의 중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는다는 것이고요. 그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3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6절. 자, 근데 여기서 6개월 전에 말했던 그 엘리사벳에 대한 내용을 마리아에게 잠깐 귀띔을 해줍니다. 자, 보라, 36절.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자, 이 말로 인해서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6개월 차이로 이미 임신이 됐습니다. 예.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 지금 36절에 있듯이 엘리사벳과 우리 마리아는 사촌지간이었어요. 친척입니다, 친척. 예, 제가 보니까 이종사촌지간인 게 맞습니다. 이종사촌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그러면 사촌지간이면 요한과 예수님은 몇 촌지간일까요? 육촌이죠. 하나 또 걸렸으니 육촌입니다. 육촌이면 굉장히 먼 거리지만 사촌은 친척간이에요.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간이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촌지간에 나이가 좀 있지만 사촌은 맞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얘기, 6개월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랬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도 임신을 하게 됐고,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싹닥 갑니다. 그래서 이 39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예. 갔더니 엘리사벳이 얼마나 반겨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서로 굉장히 축하하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나누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대화를 보면요.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딱 날짜를 대충 봐도요, 지금 엘리사벳이 지금 산딸이 다 되어오는 때까지 둘이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제 임신을 시작하는 사람과 6개월이 임신한 여자가 만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나누다가 3개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사벳은 출산하기 위해서 이제 출산 준비를 했겠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임신 몇 달째인가요? 거의 세네 달쯤 됐겠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는데 이제 59절에 보니까 이제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 부르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자식한테 붙일까? 오랜 관행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아버지가 위대하거나 이럴 때 제사장 가문이나 왕의 가문이나 이름을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가는데 이렇게 했던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참 재밌었거든요. 60절에 그의 어머니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하거늘. 왜냐 이렇게 지정을 받았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름 굉장히 이상한데? 예. 그러니까 뭐 한국에 뭐 철수, 민수 막 이러던 시절에 이름을 갑자기 짓는데 존이라고 하라고 해서 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이름이 그러냐? 좋은 이름 놔두고 이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가브리엘의 명령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요한의 일생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때 이제 사가랴는 지금 말을 못하는 벙어리에 지금 잠시 임시적인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나중에 말을 또 하게 됩니다. 말을 또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막 그런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67절부터 맨 뒤까지는 사가랴의 그런 간증과 같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맨 1장의 마지막 절, 8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1장이 요한이고 2장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요한만큼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까지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다시 3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다시 침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 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저희 이스라엘 분파 중에 뭐가 있었죠? 우리 광야에서 은둔 생활하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 예. 우리 SNF파가 있었죠? 아, 침례자 요한은 SNF파가 아니었냐라는 사람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떠한 연유로 광야에 갔는지는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은 구약의 나실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키워져 있지 않았는가. 머리도 사무엘처럼요. 머리도 자르지 않고 뭐 시신도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것도 만지면 안 되는. 예, 그렇게 길러진 것이 아닌가. 근데 내막은 모릅니다. 네, 80절에는 단지 아이가 자라면서 광야에서 일찌감치 가서 거기에 또 거하였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침례조회를 좀더 보겠습니다. 자, 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야에 있는 침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3장 4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을 저희가 선택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이 부분이 특이하냐면은 예수 침례자 요한의 신분과 그 역할을 말하는 데 있어서 4절, 5절, 6절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구절이 빠진 조금 더 간추려진 대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이 부분이 사복음서 전부는 아닌데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는 곧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했습니다. 자,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이 부분은 다른 책에 등장하지 않고요. 이사야에 있지만 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가지고 침례자 요한의 정체성을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이 된 부분인데요. 자, 7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럼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그 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구원도 말하지만 심판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영으로 오게 되는 이 침례자 요한의 역할은 무엇인가? 곧 엘리야의 영으로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10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는 세 부류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구원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듯이, 자, 10절에는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12절에는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려고 와서 그에게 이르되, 14절에는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자,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거죠.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게 마음에 보통 찔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 시대를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백성인지 아는데 이런 찔림을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대답을 한 것이에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통틀어서 대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 17, 18절.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또 권면하면서 다른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네. 그 다음엔 헤롯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15절 말씀을 저희가 잠시 지나갔네요. 15절에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하네. 침례자 요한의 그런 행동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이미 침례자 요한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다 아니까 이 사람들이 왜 당신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그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 질문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침례자 요한,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할때그 그리스도는 당신 메시아입니까? 구약시대에 그렇게 대언되었던 오시기로 했던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침례자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다음 부분에 있는데요. 자, 다음 16절에 보면은 보면은 저희가 읽었죠.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해 이르되 나는 누구고 그분이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알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요한이 투옥이 됩니다. 헤롯에 의해서 투옥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헤롯에게 투옥이 되는데, 헤롯에게 좋지 못한 그런 생활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 근친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이것이 불쾌하게 했던지 이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은 이제 투옥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자,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투옥되기 전인지 이후인지는 모르겠지만 21절에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냐면 22절에 한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이제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에게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냐 이거죠. 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23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매. 예, 이 부분은 아까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지식은요, 말라기를 기억을 할까요, 못 할까요?
기억하죠.
잘하죠. 기억 잘하고요. 구약 전체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보낸 사람은 성경 박사였어요. 진짜 궁금해서 보낸 거예요. 저 사람이 그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보낸 사람이 이제 온 거거든요. 예. 침례자가 이게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대언자 같기도 하고 이게 엘리야 같기도 하고 빨리 알아보라는 거죠. 이들의 성경 지식은 구약 성경에서 절대 빗나가지 않은 상태예요. 굉장히 정확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10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니까. 사람들이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배워보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얘기를 그것까지 배운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네, 이 회복은요 회개라는 내용으로도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의 그 회복이 아니라 준비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막 천년왕국 이루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자, 12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심에 이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침례자 요한이 이미 지나갔었던 시절에서도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의 진면목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현상들인 것입니다. 이미 과거지사가 됐습니다. 침례제한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온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는 것을 부인했어요. 나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지요 이게? 꼭 이제 추궁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건 그짓 했습니까? 아, 아닙니다. 저 사람을 물어보니까 아니요, 저 사람 그짓 한 거 맞아요. 예. 하나는 부인하고 하나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침례자 요한의 부인도 맞고 예수님의 그 인정도 맞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자,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모른 거지 엘리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신이 엘리야로 왔다라는 것을 본인은 정확히 구체적인 내막을 몰라도 본인이 그 신분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그 차이는 어떤 사건을 두고 빗대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 누가복음 1장에서 언급된 누구의 왕권을 이어받는다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예,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다라는 얘기를 마리아에게 들었거든요. 그것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내용입니다. 자, 다윗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엘리야는 와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올 사람이 왔다고 얘기한 거고요. 근데 침례자 요한은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아까 잠시 보셨듯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세 가지가 있었었는데 잠시 한 번만 보시면 다시 1장에서 그 이사야 40장을 예로 들면서 아, 1장이 아니라 예, 광야에서 외치는 사이에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죠. 본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엘리야다 라는 것은 그들과 부인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열을 따라서 왕으로 오신 것은 맞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왕이 되지 못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도 왔고 예수님도 왔는데 왕이 못 되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된 것인가? 엘리야 이번 취소. 내가 지금 왕이 못 됐기 때문에 다시 와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올 사람은 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일단 약속대로 예수님 주님께서 오실 때 먼저 대언대로 엘리야가 오는 것이 맞고요. 엘리야는 단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한 것은 백성으로 회개를 촉구했던 것, 또 준비시킨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된 인물입니다. 이방인들과 연관된 인물이 아닌 것이죠. 자, 이방인들이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일명 그런 뭐 엘리야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리를 보좌에 앉은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성경에 많이 보시잖아요. 앞으로 재림하시나요, 예수님? 재림하시죠. 자, 그러면 반드시 그 엘리야 프로젝트라는 부분, 엘리야는 또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이 오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언제 엘리야가 또 올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겠죠. 전인데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 요한 계시록에 잠시 나옵니다. 한번 그 부분만 보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1장에 엘리야라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요. 예, 다 읽을 수가 없고 지금 계시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두 증인이 흔히들 말하는 바 엘리야 모세라고 하는데, 아니,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엘리야라고 단정을 하고, 이게 그 증인이고, 이게 또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있겠지만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을 전체 보면은, 이두 증인이 하는 일과, 침례자 요한에게 주신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다는 그 부분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두 증인 중에 한 명을 엘리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 말라키 3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4장을 자주 봤는데. 말라키 3장. 3장 1절.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아멘.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나왔죠.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행사를 치르시고, 이제, 막, 그 위임식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왕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왕으로 임하십니다. 주의 성전에. 자, 이거를 저희가 환난 시대에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일을 똑같이 행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말라키서 3장 말씀을 기억하게 할 겁니다. 갑자기 임하면서 내가 주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경배할 거예요. 예. 이 성전은 제3성전일 거고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 그런 정말 감동과 감동, 그 감격을 주는 그 제3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이 성전에는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임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 말라키서 말하는 요 3장에 있는 주님이 임하실 그 성전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에요. 먼저,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내가 주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한번 행하는데요. 그 이후에 있을 실제 주님의 일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습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내가 주라고 앉게 되는 일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기억할 것, 그리고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는 것, 처음에 언급드린 대로요. 그래서 저희가 엘리야가 누군가를 잠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7장에서 쭉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다 읽기가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이스라엘 아합왕 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디셉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엘리야가 우리 신약시대의 그 침례자 요한의 특징과 무엇이 비슷하고, 장차 두 증인의 엘리야의 모습과 무엇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과 왜 엘리야가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보는 부분입니다. 엘리야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 나중에 두 증인의 모습과 침례자 요한의 모습이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이들이 극적인 부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 극적으로 부양을 받습니다. 예. 까마귀를 통해 먹을 때는 좀 쫓겨났었잖아요. 아하방 시대인데, 아하방은 저희가 아다시피 아하방, 이세벨, 우상. 이게 삼박자가 딱 맞잖아요. 아주 우상이 천지였습니다. 특히 그 이세벨은 이방 여인을 들여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이 우상화되는데 아주 기여했던 왕이에요. 이때 엘리야가 살았었고요. 예. 아하방이 본인을 죽이려고 할때 동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까마귀가 빵도 주고 이제 고기도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데, 기적적으로 병자를 살리게 되는 기적을 한번 베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또이 아하방과 계속 사실 대결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 보자. 갈멜산으로 너희 선지자들 다 보내주라 하니까 수백 명의 선지자가 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늘에서 불을 보냅니다. 불을 보내서 그들을 살라버리죠. 그리고 또 가뭄이 되게 심했는데, 물을 한번 요구할 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또 물을 보내주셨어요. 자, 물과 불을 일으킨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적이 나중에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는데 이 모습이 또 두 증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침례제 요한은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왜 침례제 요한에게 이 엘리야의 모습이 다 나와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장차 주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때는 그때는 모든 진짜 주님으로 오셔서 모든 과정을 다 이뤄내셨기 때문에 이런 두 증인에게도 이런 기적이 충분히 일어나지만 우리 침례자 요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머물다가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렇지만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는 엘리야였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바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다. 예수님 이전에 그런 부분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전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을 때나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 메모를 안 해드렸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회개. 다른 단어로 회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원. 이 부분이 극명하게 이제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 회개, 구원. 이 부분을 엘리야가 전하든 엘리야의 영과 능력 오는 사람이든 예,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이것을 보겠지만은 장차 올 두 증인 중에 엘리야가 이제 선포할 내용도 이것이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회개.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 예. 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신약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초입 부분을 저희가 다뤘어요. 침례자 요한과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했고요. 다시 복음서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전체 성경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개론을 하는데 개론이 마친 다음에 제가 사복음서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사복음서를 한절 한절 다 볼 수는 없고 분류를 해서 묶은 다음에 사건별로 오늘 저희가 공부했던 예수님 출생부터 십자가까지 이제 사복음서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사복음서의 한번 구성을 보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왜 사복음서가 이렇게 한 책이 아니라 네 개로 쓰였습니까? 저도 예전에 성경을 참 모를 때 이것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마태복음 나왔는데 다른 데에 또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참 궁금했는데 각자 저자의 특성을 살려서 예수님께서 글을 기록하고자 하심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보면서 제국의 어떤 흥망성쇠를 보셨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 가장 영토가 확장되었던 페르시아 시대를 그리스가 종속했던 그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그리스 시대의 헬레니즘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요 헬레니즘화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 그리스어였죠.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27권은 모두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어로 성경을 주셨고요. 그 당시에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네 가지였는데 처음에 유대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두 번째가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그리고 네 번째는 온 세상 사람입니다. 이 부류로 보니까 어느 한 사람도 인류 안에 빠지지 않는 그런 구성이 됐어요. 유대인과 로마인과 그리스인과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미치는 대상자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도 뭐 네 개를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계시록도 네 개를 쓰면 더 좋겠네요.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변증을 하는 책이에요. 자, 변증은 뭐냐면은 이런 책이죠. 당신이 누구인지 한번 글로 써가지고 나에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에 대해서 자세히 쓸 거 아니에요. 출생부터 내가 했던 일과 업적과 궁극적인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얘기를 다 쓰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네 명의 저자를 사용하셔가지고 온 세계, 온 문화, 언어에 파급을 줄 수 있는 네 개 구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로마인과 그리스인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네 개의 복음서로 글을 쓰여진 일종의 서신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만 서신 아니에요. 이것도 다 서신입니다. 예, 복음 서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구약 성경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성경을 다섯 구약 성경을 다섯 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처음에 모세오경, 두 번째 역사서, 두 번째 세 번째 시가서, 그 다음이
대선지서.
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대선지서, 소선지서 같이 보셔도 됩니다. 선지서 이렇게. 그래서 신약도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면, 먼저 복음서는 네 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역사서로 다 묶다가 사도행전을 밑에 같이 묶었었어요, 원래는. 이게 사실 사복음서도 역사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4로 바꿔주십시오. 네 권. 제가 오타입니다. 복음서 네 권이고요. 역사서는 한 권입니다. 제가 요 다섯 가지 구분을 한 이유는 구약 성경을 저희가 구분했던 것과 정확히 배칭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가 구약 시대 그 사복 그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직접적 교리가 같다는 게 아니고요. 구성이요. 예. 그래서 역사서. 그다음에 구약에는 역사서가 꽤 길었죠. 여호수아부터 역대기 그 느헤미야까지. 그다음에 바오서시는 또 뭐에 속할까요? 오히려 예언서가 아니라 우리 시가서 쪽 묵상과 하나님 어떤 계시가 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일반 서신과 대언서가 구약의 대소선지서와 맞먹는 그런 선지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나눴는데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다 묶였을 때 그냥 서신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뭐 복음서 역사서 이걸 너무 뭐 구분을 하시는 게 성경을 잘 읽는 비결이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상한 게 나눠서 본 것이고요. 일반 서신에 보면은 우리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든 근본주의 성경학자나 많은 그 성경을 바로 보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거의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은 하나 더해서 히브리서를 왼쪽으로 옮길 때도 있고요. 서신의 특성상 일반 서신으로 볼 때는 바울 서신에서 잠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바울서신과 일반서신의 차이점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서신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시대로 들어섰을 때 모든 교리를 구성하는 내용이라면 일반서신은 그 교회와 다시 유대인들이 함께 경륜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 부분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울서신은 교회 사람들이 보는 거고 교회 시대 사람들이 보는 거고 일반 서신은 우리가 볼 때 조심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보신다기보다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성경을 쭉 보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그 신약 성경의 연대술 재배열을 한번 요거는 참고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구약 성경 할 때도 시간적으로 어떤 성경이 쭉 기록이 되어 있나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큰 구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 서신서에서는 가장 먼저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보시면 됩니다. 40년대예요. 40년대. 그래서 초기에 어디서 이걸 또 볼 수 있냐면은 초기 우리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예, 상당히 초기라는 것도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부터 나중에 요한계시록 한 AD 96년에 이르기까지 예, 쓰여졌던 책들입니다. 구약시대보다는 걸쳐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100년이 안 되는 시간에 신약성경이 다 쓰여집니다. 자, 다섯 번째, 레위기, 신명기, 산상설교를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신명기는 흔히 율법의 결정체다. 그럼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그런 결정체다라고 하는데 이 산상설교를 또 보다 보면은 레위기 18, 19, 20장 말씀의 축약이에요. 그럼 다시 이것은 레위기의 말씀의 번복. 예.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두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너희는 주의 법을 지켜 행하라. 이런 부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과 연관성을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 구약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고 신약은 그 개념이 이렇다라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식이라면 신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신인이신 예수님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셨다면 신약은 예수님 사람 되신 분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예. 자,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나타내신다면 신약은 은혜를 통해서 또 역사하십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있고요. 구약은 만나를 주셨고 신약은 생명의 빵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받을 때 혹시 상황을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먹이신다는 그 믿음을 저버린 이후에 그 이집트의 생활을 굉장히 동경하고 출애굽의 사건을 후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생명의 빵 같은 그러한 은혜로운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영양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해서 받은 그런 선물과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를 주셨고 신약은 본인이 직접 빵이신 생명의 빵이신 분께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구약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지만 신약은 편지,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글을 전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전체가 거의 서신이에요. 구약은 제가 신명기 말씀에서도 봤듯이 죽음과 저주가 있지만 신약은 생명과 축복입니다. 죽음과 저주, 생명과 축복. 구약은 종을 말하지만 신약은 아들을 얘기합니다. 종과 아들의 개념. 갈라디아서에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예, 또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종이 뭐냐면은 위에 그 두 번째인 율법과 관계된 것이잖아요. 예, 속박의 개념. 예. 구약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곧 종의 모습과 같지만 신약은 그 은혜로 우리를 직접 그 아들로 삼아 주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적은 것입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나와 있지만 신약은 단 한 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희생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희생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단 한 번의 희생만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십니다. 어린 양과 그런 살아있는 것을 죽임으로써 내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식의 희생이지만 신약은 한 번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예,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예, 그런 속죄를 해주십니다. 자, 구약은 홍수로 심판받았지만 신약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불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불이 나오고 엘리야 때도 불이 나오고 불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전체 인류에 대한 심판을 말씀드리는 거라면은 홍수 심판이 한번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장차 부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이 부심판에 대해서는 아까 말라기에서도 있었고요. 구약의 많은 곳에서 주의 날에 불이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산은 시내산입니다. 예, 시내산이었고 신약은 갈보리산에서 나옵니다. 시내산과 갈보리산의 위치는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시내산, 신약 갈보리산. 예. 구약은 이스라엘을 상대하시지만 신약은 온 세상을 상대하십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저희가 이미 다 아는 개념이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한번 통틀어서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잠시 했었던 사복음서 부분을 한번 통해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주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한 3, 4주, 한 3주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복음서를 공부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